숨은 신을 찾아서 제7장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신념 체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신념 체계들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과학의 방법입니다. 자연과학의 방식. 이게 제일 깔끔하죠. 그리고 가장 현대에 이르러서 제시된 신념체계이고요. 이 신념체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과학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기서 34, 35, 36페이지 중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에 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신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좋다 나쁘다라든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든가 그것이 선악과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가치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의 자연과학은 16세기 이래로 사실과 가치의 판단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구분이 전제된 상태로 그게 자연과학이죠. 더러 그 자연과학 판단을 뭐 냉담함이라든가 또는 뭐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라든가 또는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종의 사이코패스들의 그런 신념체계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자연과학자들이라고 해서 윤리적인 판단에 글쎄요.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저는 무슨 사람이 타고나기를 선하게 타고났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아주 오랜 그 인간 종의 그 진화 과정에서 습득된 것들이 습득된 게 유전되었다 그러면 또 이게 사이비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어떤 인간 집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라 해서 완전히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최근에 우리 옆집에는 사이코패스가 산다. 이런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좀 그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읽었어요. 북미를 기준으로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1%에서 3%가량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도 좀 그 북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좀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한국에도 꽤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만 명 정도가 심각한 수준의 사이코패스이다. 50만 명이면 적지 않죠.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 수보다는 엄청 많죠. 그죠? 예.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로 사람 죽는 숫자가 줄어들었대잖아요. 그 개인위생에 신경 써서.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거하고 또 관계없죠. 이거 나중에 제가 우리 옆집에는 사이코패스가 산다 이 책도 기회가 되면 한번 슬쩍슬쩍 재미삼아서 근데 이런 걸 재미삼아서 너 왜 읽냐고 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말하기가 좀 꺼림칙하긴 합니다만은 네. 과학은 어떤 분들은 과학의 그 차가움 그런 것들 때문에 과학이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고대 히랍의 자연철학부터 생각을 해오면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의 신념체계로서 성립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의 구분을 딱 갖다 놓고 그 위에서 과학이 올라섰다는 거, 그 위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죠. 과학에. 만약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그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갈라지느냐라고 물어봐 버리면 과학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논의가 들어가겠죠. 그런 걸 따지는 게 과학 철학인데 일단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과학도 하나의 신념 체계로서 볼 수 있다. 그게 대체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대체로 합의라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형이상학자들은 그거 못 참죠. 그냥 단순히 describe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다 해도 과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이점은 뭐냐면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써뒀듯이 관대하다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몹시 매력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가장 덜 폭력적이다. 누구나 설득할 수 있는 절차를 지켜서 증거를 내놓기만 하면 용인된다는 것. 굳이 이 방식을 신뢰하지 않는다 해도 심정에 괴로움을 주는 일은 없다는 것. 물론 괴로움을 주죠. 그런데 그건 팩트는 그대로 차갑게 저기에 있죠. 그래서 어떤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체할 것인가, 아주 그 좁은 의미에서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이걸 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27차에서 철학개론이니까 철학도 과학을 배제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일단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식의 그 논의들이 전개되었는가. 과학이 현재 내가 가용한, 사용할 수 있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available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사용할 수 있는 과학의 성과와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게 가장 적절하죠.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를테면 저에게 이제 일테면 아니지 사실이니까 네, 저에게 혈관에 관련된 지병이 있어요. 날마다 약을 먹으니까 지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뭐 약을 아무리 먹는다 해도 신체가 버텨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 약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한도가. 그런 걸 이렇게 계산을 와. 대충 앞으로 얼마쯤 살겠구나. 이게 그리고 제 주치의에게 물어보죠. 야, 내가 얼마나 살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이제 의사들은 아무리 그 친한 그거라 해도 의사들은 그런 말하자면 파이널 앤서 마지막 대답을 하질 않죠. 그런데 뭐 제가 바보가 아니란 이런저런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뭘 하고 뭘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때쯤 죽을 테니까 그때쯤 뭘 정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태도를 또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계획을 이렇게 정하지 않겠어요? 그게 천년만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튼 과학은 모든 사태를 인과관계로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중에 저러저러한 것들은 정확한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가 없다. 과학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과율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 그게 과학자들이 올바른 태도죠. 침묵이죠. 의심하고. 그래서 뜻밖에도 철학과 과학은 굉장히 친연성이 높습니다. 가깝다는 말이에요. 철학자들이 뭐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 뭐 인생에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섣불리 처방을 내리려고 하는 윤리적인 처방이 됐건 뭐가 됐건, 네, 아무리 제가 형이상학을 전공했다 해도 쉽사리 그런 형이상학적인 대답을 내놓는 거, 이건 형이상학 철학의 한 분야로서의 형이상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매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아무리 찾아낸다 해도 끝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무한한 원인, 그렇죠? 그리고 그 무한한 원인에서 생겨난 정말로 알 수 없는 귀결들, 결과. 그게 참, 그게 파스칼이 저 우주가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마 파스칼이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뭐 하느님은 숨어있네 뭐 만에 이런 얘기 했을 텐데, 파스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석가모니가. 네, 붙다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알 수 없어. 두려워.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디서 날까?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날까? 모르니까 생겨내.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냥 과학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그 지점에 가면 니네들이 다 규명 못하지 않느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질병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원인을 딱 알면 그 원인을 밝혀서 질병 이름을 짓죠. 그죠? 뭐 폐렴. 그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면 이제 증상 가지고 이름을 붙이죠. 그죠? 뭐 피부병들 보면 그러잖아요. 피부병들. 저 굉장히 오랫동안 두피염으로 고생했는데, 두피염이에요. 그냥 지루성 두피염. 그러면 두피에 염증이 일어난다. 원인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이 안 되죠. 끊임없이 케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다못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런 것도 그런데, 인생 만사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따져물을 수 없으니까, 아이, 좋다. 원인을 모르니 정말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두렵죠. 그래서 파스칼은 숨어있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으시는 숨어있다라고 말했겠는데, 그게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사상적인 자원, 그러니까 이제 소트 리소스, 예, 사상 자원이 딱 그 기독교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다처럼 브라만교의 그 배경에서 있었으면 아마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인연, 그죠? 연기법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가 그러니까 도 닦아서 깨우쳐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연과학의 방식, 불교의 방식, 그 다음에 초월적 신, 기독교가 말하는 초월적 신의 방식. 이게 꼭 자연과학과 불교와 기독교 요것만을 지칭해 하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일단 자연과학의 방식은 가장 엑스플리시트해요. 명확해. 뭐 숨겨 있는 건 없어.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버리고 거기서 그쳐요. 그런데 거기만, 그것만 가지고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더 알고 싶고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불교적 방식이 있는 거죠. 모든 게 사실은 엮여 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딱 인과의 한 자락을 손에 쥐고 나오죠. 야, 이렇게 말하니까 스님 같네. 저하고 아주 참 그 친구, 예, 프렌드 중에 정말 뭐 불교적 신심이랄까요? 그런 게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그 책을 엄청 많이 읽은 분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정말 흔히 하는 말로 반도의 흔한 아재예요. 예. 저하고 동갑인데 근데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불경 이런 것 가지고 공부를 혼자 많이 해서 그런지 탁 절제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과학도 모르고 철학책도 안 읽었고 뭐 역사책도 안 읽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저런 게 겸손함이구나. 이게 자기 삶에 대한 겸허함이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아 그게 저게 저런 삶의 방식이 그래 모든 게 인연 아닙니까? 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존댓말 쓰는 사이인데 모든 게 이견 아닙니까? 아 강 박사님 다 그것도 다 그러니 뭐 우리가 모르니 거기다 대고 어떻게 뭐 왈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부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태도죠. 사태의 정체성을 확연히 밝혀서 드러낼 수도 없다. 늘 그러한 것, 그런 걸 상제라고 말하는데 저 독일어 조자인 S-O-S-E-I-N 상제 늘 그러한 게 뭐냐. 이게 이제 플라톤의 에이도스 같은 걸 상제라고 그러거든요. 모른다 이거죠. 확정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정체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진짜로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모른다. 이 불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태도를 모른다요. 모르니까 겸손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뭐 다 안다는 듯이 나대다가는 그게 망집. 그렇죠? 그러니까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뭐가 있다고 딱 붙들고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망집인데 그런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게 이제 없을 비어있을 공짜 쓰는 거예요. 근데 공짜로서 완전히 비었을 공, 네 비어있을 공짜를 쓴다 해서 그게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거. 그래서 그게 이제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비겁한 것 같지만 비겁한 것 같지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중도라는 말을 그렇죠? 가운데 서서 보는 거예요. 가운데 서 가지고 우리 눈을 앞만 보게 돼 있지만 눈을 어쨌든 좌우로 딱 놓고 봐야 되니까 그걸 관조라고 하는 거죠. 저는 관조라는 단어가 되게 이제 컨템플레이션, 네. 그걸 관조라고 번역을 철학책에서 하는데 그래서 저는 관조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철학책에 나오는 컨템플레이션은 관상 보면서 생각하는 거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걸 관조 이렇게 하는 게 번역으로 좋지 않나. 남의 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지그시 그렇게 하면 이제 열반에 이르는 거죠. 정말 이게 모른다는 겸손이 불교에서 참 이걸 제가 실천을 못하는데 뭐 좀 안답시고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정말로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참 이걸 읽어보면 그렇게 그 기분이 좋아요.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 하기도 하고 적정이라 하기도 하고 무의라 하기도 하고 종국이라 하기도 하고 청정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피안이라 하기도 한다. 예, 이렇게 정멸 고요한 게 소멸했다 이거죠. 그죠? 고요한 가운데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게 끝인데 깨끗하고 벗어나버리고 저 너머로 가버린 것. 그런 걸 참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좋죠. 아기 다트 먹고 가슴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읽고만 있어도.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 하기도 하고, 적정이라 하기도 하고, 무의라 하기도 하고, 종국이라 하기도 하고, 청정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피안이라 하기도 한다. 이런 게 이렇게. 저 혼자만, 제가 쓴 거 저 혼자 좋아하니까 이건 정말 자유인데.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은 좀 무기력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냐? 그게 바로 초월적 신. 이 기독교도들 좀 옳지 못한다고 말하기는 제가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하는 네, 그런 기독교도들은 너무 나대요. 사실 그거 신이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무슨 신앙 나부랭이를 떠들어 보겠다는 건 아닌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거를 제 나름대로 그 이해할 때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창조론은 의미 부여론이다. 네, 의미 부여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조론이 뭐냐? 그러면 의미 부여론이다. 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만들어내면 의미라는 게 처음부터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창조론이라고 하는 게 신이 막 이렇게 뭐가 있어라 해갖고 뽕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 창세기 이런 걸 믿어요? 기독교 신념 믿어요? 믿어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믿으면 광신이죠. 의미를 부여하려면 완전한 무로부터 뭔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남녀, 여여, 남남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이 없고 뭐 차별 저 자신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누가 그런다 해서 뭐 그거 가지고 뭐 뭐라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는데 과학적 방식으로 그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뭐 사랑하는 건 뭐 나에게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줘서 뭐 하니까 사랑하는 거지 라고 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식으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 아니 과학적인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은 뭐 며칠이다 몇 달이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처방을 하잖아요. 보면은 저 그런 처방 이렇게 보면 예전에 EBS에서 뭐 사랑의 과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저렇게 하면 사랑이 유지되겠구나 하겠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랑의 과학이 있잖아요. 사랑의 과학. 그런데 부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부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어찌 될지를 내가 모르니 그 인연 인과 연의 끝을 알 수도 없고 시작도 알 수 없으니 누구든 악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서 어쨌든 그것이 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있는 건 다 있는 거 아니겠냐 하는 게 이제 대자대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원래 똑같잖아요. 이 인연의 끝을 이걸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럼 뭐하러 내가 이렇게 유위 있을 유자에 할 위자 그래서 뭔가를 할 필요 뭐 있어 그냥 딱 죽어버리지 하는 이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아주 무시무시한 그 니힐리즘의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승불교로 딱 이렇게 콘버트가 되면서 전환이 되면서 대자대비한 그런 종교로 거듭났죠. 그게 참 그걸 만들어낸 그 위대한 그 대승의 스님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한두 사람이 아니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대승 경전을 이렇게 해낸 부처님 말씀을 그런 경지로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게 그 거대한 그 생명체 일반에 관한 거대한 긍정의 철학으로 니체의 그 니힐리즘스도 그렇다는 건데 글쎄요. 그건 뭐 니체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니체 영의사학적인 체계 자체는 니힐리즘으로 갈 만한 게 없는데 좀 억지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불교는 그게 가능한 형이상학적인 바탕이 있죠. 그리고 한두 사람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대한 대승 불교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루 이틀에 뭐 그런 천재적인 사람 한두 명 가지고 되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러하니 사랑을 베풀어야지 대자대비하게 부처님의 그 대자대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아니에요. 그 실제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되어서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자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초월적 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둘이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일일,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일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전까지, 오늘 이전까지와 오늘부터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일 그러잖아요. 이제 나는 새로운 내가 된다. 그게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죠. 창조라는 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 딱 기점을 삼겠다는 거예요. 기점을.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기독교도 딱 제 원인을 밝혀 묻고 하는 거고 그것의 끝을 밝히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하고 그 과학하고 예, 과학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팍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하고 반대된다? 누가 창조론하고 저 진화론은 대립된다?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도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고 과학자인데 창조론 따위를 믿는 기독교? 아이고, 그런 사람은 기독교가 뭔지 종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창조론하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충돌나는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창조과학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는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창조라는 게 기독교의 창조라는 게 의미를 부여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내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아,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되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개종하기 이전에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일일이야. 내가 하느님 믿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부터 일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제는 좋은 거죠. 그전에는 아유 인생살이 고통스러워 너무 싫어 막 이랬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거듭나서 새롭게 사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령 이걸 이 구절을 하느님이 창조한 다음에 보기 좋았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주어라고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부터 일일 하니 모든 것이 내가 보기 참 좋더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게 의미 부여론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하는 게 다 의미 있는 행동이죠. 그게 바로 뭐냐 소외되지 않는 노동이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뭐 염 확 하면 뭐가 만들어지고 뭐 저놈을 내가 저주하면 저놈이 확 작살나버리고 이런 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임하고 데이 신을 본받고 신의 모상을 그리고 신의 봄 신처럼 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죠? 비주어 데이, 신을 보는 게 신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저 다른 사람도 그런 신의 봄, 비주어 데이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끔 도와주고 그러리라고 하는 것,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굳이 막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그렇다 해도, 영접하지 않는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지 않는다 해도, 그런 의미를,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의미를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초월적 신이 되는 거죠. 초월적 신의 관점에서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사이비 기독교 아니냐? 아유, 뭐 제가 뭐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개종을 촉구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정말 얼마나 멋진 종교입니까? 그것도 의미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과학도 배척하지 않고 불교적인 것도 배척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불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대승불교로 오면서부터 선 자비의 의미를 갖고 이 인과를 보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과학과 불교와 기독교, 즉 그냥 인과관계만 따지는 최소한의 방식, 그리고 모든 게 인연이니 알 수 없다고 하는 회의론을 바탕을 두면서도 대자대비한 것을 추구하는 방식, 하나하나 다 좀 약간 편집증적인 것이긴 하지만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신념체계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신념 체계의 방식을 좀 쫙 하고 이렇게 뚫어놓은 사람이 이제 일단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가 고백록이 있으니까 읽기가 아주 좋죠. 8장에서 18장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입니다. 8장에서 18장까지가 아우구스티누스 얘기인데 이거는 뭐 하나하나 다 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제 19장 그게 이제 불교라는 신념 체계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하고, 뭐 20장은 인간이 뭐 태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냥 많이 써봤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8장에서 19장, 18장까지를 적절하게 이제 나눠서 하든지 아니면 한 번에 그냥 쭉 얘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